22권을 오늘 끝마쳐야 되거든요. 22권을 끝마쳐야 되는데 끝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전 시간에는 끝마쳤습니다. 너무도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리를 못 떠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보내려고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자고. 기회가 또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서가 5분의 4 혹은 10분의 9 정도를 차지해요. 서신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잠깐 분류를 보면 신약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 거죠. 자, 복음서는 뭐에 관한 책이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역사서는요? 사도행전이라고 보통 말하죠. 뭐에 관한 책입니까? 사도들. 행적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쓰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쓰고 있는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의 결과로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의 결과로는 뭐가 나오죠? 교회가 나오죠. 특별히 이방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특별히 이방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방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서신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이 교회, 특별히 이방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서신서예요. 단순한 문제 해결에 의한 답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하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서신서입니다. 사실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 문제 없는 조용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왜 문제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도대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문제가 없던가요? 물론 A라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교회는 B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와 직접적인 문제가 없어서 못 느끼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살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은 움직이고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네킹처럼 그냥 생명이 없는 어떤 존재들이라면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마네킹 싸놓은 그 창고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마네킹은 추워도 춥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워도 땀 흘리지 않습니다. 옷을 벗겨놔도 흉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혀놔도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늘 아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니 생명이 생명끼리 부딪히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아우성이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진짜 문제예요. 정말 문제 없는 교회는 정말 문제라고요. 아마 누군가에서 확 잡혀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한 내용에 의해서 확 머리가 쏠려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지요. 대부분 어디가 그런 데가 많습니까? 이단들.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처럼 열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가, 어떻게 그 난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험난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까라고 고민되신다면 뭘 읽어야 될까요? 서신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미래, 즉 여러분의 성장과 미래에 관한 책이 서신서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기에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서신서와 예언서 속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류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가 네 권의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뭐라 그랬죠?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내용이, 기술 방식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제외되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로의 압송이 되고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바울 서신은 이 세 번의 전도여행과 로마로의 압송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썼던 서신서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해요. 13권이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그냥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공동서신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 제목을 잡고 있고, 바울 서신은 받는 수신자 혹은 수신자 혹은 수신 지역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형태가 편지 형태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신서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언의 내용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서신서로 국한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서신서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 있는데, 바울서신은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총 몇 권이 쓰여지죠? 지난 시간에 쉽게 외웠는데, 그죠? 1차니까 몇 권이에요? 한 권. 1차니까. 2차는? 2차니까? 두 권. 아, 답을 드리는데도 모르네. 3차는 3차니까? 세 권. 그럼 총 몇 권이? 여섯 권. 잘 안 믿으시네. 이게 진짜라니까. 여섯 권이에요. 1차에 한 권, 갈라디아서를 썼죠? 왜 썼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갔다 왔으니까. 갈라디아 밖에 안 가요.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에 이제 문제가 알고 오니까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2차 때는 두 권을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3차 때는 세 권을 쓰는데,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용에서 여섯 권을 쓰게 됩니다. 옥중서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로마에 있을 때에 책을 쓰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을 쓰는데, 목회서신은 어떤 거냐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쓰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이방교회는 그냥 바울이 떠나가면 그냥 혼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가 거기에 부임하여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목회서신에 등장하는 목회자는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연수는 그 전도 여행 플러스 1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1차니까 몇 년이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너무 쉽게 가르쳐줘도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영혼이 잊어먹지 않는데, 그죠? 1차니까 몇 권을 썼어요? 한 권. 갈라디아서. 왜 갈라디아를 썼다고요? 갈라디아 지역 갔다 왔으니까. 딴 데는 안 갔어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로 끝나는 지명은 주를 의미합니다. 온타리오 주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길리기아, 수리아 이런 건 어떤 주를 의미하는 거고, 뭐 다메섹, 고린도 이거는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 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온타리오 주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회람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차는 3년 동안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게 됩니다. 특별히 재림에 관계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사도의 자기의 사도권과 변호가 있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차에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네 권의 책을 쓰고, 마지막 목회서신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서신, 일반 서신의 특징이 뭐예요? 저자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삼는다는 거예요. 저자의 이름으로.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의 이름이 히브리일까요? 아니죠.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이따 보기도 하고요. 야고보가 쓴 성경책 하나인데 그건 야고보서겠죠.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쓰게 되고, 베드로도 두 권의 책을 쓰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요한도 쓰게 되는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될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세 개의 서신을 쓰는데 요한 1, 2, 3서를 쓰게 돼요. 특별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죠. 아마 신약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은 누군가? 그럼 요한 사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기록했던 지하자들, 이름 뭐 기록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야고보와 유다. 이 유다가 유다 하니까 그 가른 유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가른 유다 아닙니다. 유다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최재만이 토론토에도 한 서너 명 되잖아요. 가끔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 호남 향후에 회장을 했던 분. 저도 알아요, 그분을. 제 얼굴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것처럼 동명이인입니다. 유다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과 바울 서신의 시간적인 갭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시간적인 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한 권을 썼는데 갈라디아라 했죠? 야고보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야고보서를 이럴 때 썼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른, 어쩌면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됐던 서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때는 두 권이 그냥 쓰여집니다. 3차 때 세 권, 4차 때 네 권, 5차 때 세 권, 두 권, 다섯 권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핍박에 관한 이야기고 교회 안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순교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상황, 로마가 점령하고 있고 로마가 다스리던 그 핍박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계시록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권 한 권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를 맞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을 먼저 나가는데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후 8일 만에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들어오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 주장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헐떡거리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을 봤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기가 찬 노릇이죠. 내가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복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경한 어조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좀 좁게 표현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너희 같은 사람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으라는 말은 이게 참 유한 표현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벼락을 맞아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몇십 년도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도 지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다니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21절도 보십시오. 2장 21절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면 그것이 유효하다면 그리스도는 오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꾸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기능 자체가? 초등교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장 24절을 가보십시오. 3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교사랍니다. 어디론가 인도하고 그 직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청진기도 갖다 대고 온도도 체크하고 심장 박동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네? 처방이 나오죠. 약이 나오잖아요. 처방이 나와서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 암을 수술합시다. 당신은 위궤양이 있으니 위궤양약을 먹읍시다. 당신은 신경안정제가 필요하니 신경안정제를 드십시다. 이렇게 어떤 처방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검사만 디딧다 해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자꾸만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10번, 20번씩 막 찍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죽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죽는단 말이에요. 병은 나을까요? 안 낫죠. 검사만 계속하고 있는데 처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죄만 깨닫잖아요.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죄가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너 이제 졌지? 너 저제 졌지? 너 저제 졌지? 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율법 자체의 기능은 이거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율법 자체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로 이해하면 참 쉽죠. 검사 받으면 병이 안 나요. 검사 받아서 알 수 있는 거는 병이 뭔지 알 수 있다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드러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끔 만들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지금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지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안 나왔었겠죠? 그 복사가 잘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여행 때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 대학교 때 친구 이름이 재림입니다. 저는 예수를 대학교에서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친구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참 의미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 그 친구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는 모양이구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름을 짓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강력한 불교 집안이랍니다. 근데 왜 재림이냐? 모른답니다. 자기도 왜 재림인지. 어쨌든 재림에 관한 책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전서와 후서가 조금 다릅니다. 전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재림이 어떻게 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온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막 이렇게 막 서로 옹박게 분분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잠자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휩싸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적같이 임한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간 곳 그대로 다시 오겠다. 곧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린도 후서에,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 이제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공부 필요 없어. 직장 나갈 필요 없어. 은행에 있는 돈 다 갖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내일이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살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막 교회 안에 문란이 생긴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실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예수 오겠다고, 예수님 온다고 얘기하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한 우리들에게 이 재림이란 이 내용은 먼 이웃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요.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직 안 한 거 너무 많은데, 사랑한 남편하고도 악수도 안 했고, 또 사랑한 아들, 딸들하고도 작별 인사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일 오마.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전히? 아직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빨리 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좀 더 딜레이 되고, 나는 이 생을 다 살고, 그냥 죽을 때쯤 내가 딱 왔으면 좋겠죠. 죽음도 보지 않고. 우리는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분명한 내용들이 증거된 후에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재림에 대응하는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먹으면 한 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 때는 세 권의 책을 쓰지요.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왜 문제가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여들으니까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하나가 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당이 생기는 겁니다.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떠나갈 때 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했던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장로로 어른으로 섬기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개바파가 형성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가 생기니까 또 어떤 파가 생깁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파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네 파가 생겨서 분파를 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것을 책망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했냐면 근친상간입니다. 어떤 근친상간이었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세장가를 갔습니다.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누구를 데리고 삽니까? 그 새엄마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새엄마를 데리고 살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8쪽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그 일을 내버려 두었냐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그냥 버젓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 근친상간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책망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 간의 재판입니다. 어쨌든 성도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악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악유와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재판관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6장 6절을 보세요. 269쪽.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교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속아달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책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연보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부흥했기 때문에 가장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 교회만 유독 유별나서 문제가 많았던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돌출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변호로서 주어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도 맞아? 그 사람 정말 우리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의심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사도 바울에게 있게 될 것이고 질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가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이 아마도 간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넘어져서 거품을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시겠어요? 그 다음 주는요? 매 주일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병 고치라는 거예요. 그 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기도했다. 무려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부분이 오히려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래 말한다. 내가 갖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니 어찌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설교에는 조금 둔했는 모양이에요. 말은 조금 더듬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이랬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말에 능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정말 사도로서 훈련받은 사람일까? 왜 말이 저렇게 힘이 없지?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6쪽.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시원하지 않다는 말이 아마 많이 말을 더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내가 전달했던 복음의 내용까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폄하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방식은 조금 어눌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전달했던 그 내용은 내가 글로 쓴 것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담아낸 게 충분하니 그냥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눌한 투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전달하는 그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이니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변호에 관한 이야기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